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뭔가를 알려면 손으로 한 할례는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배경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유래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저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선택과 섭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카와 또 분가가 이루어지면서 그 조카로부터 아주 불길한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주변의 국가들의 그 전쟁 속에 다 빼앗기고 또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수를 하고 다 찾아서 돌아왔어요. 그에게는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혹시 또 저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이 작은 가족을 멸절시키면 어떡하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합니다. 자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사실상 그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죠. 약속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이시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사인을 통해서 계약까지 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해서 이 약속을 깨면 너든지 나든지 이렇게 끊어지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약속 후에 시간이 흘렀어요. 한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조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몸종을 내어주죠. 이러다가 우리 집에 대 끊기겠습니다. 몸종을 내어줘요. 아브라함이 그 몸종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생산합니다. 이때부터 왠지 모를 하나님과의 길고 긴 대화의 끊어짐과 침묵이 이어지죠. 13년간. 그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회복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마디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사실상 회복을 전제로 한 질책입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너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걸고 너한테 약속한 내용이 아니냐? 왜 내 시간, 내 방식,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상 야단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어찌 보면 길고 긴 인내 싸움이고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은 막연한 소망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도록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했던 명령이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아시는 대로 할례는 남자의 몸에 생식기 끝에 상체기를 내서 표피 끝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할례가 갖는 육체적 상징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사실상 생식 능력이 끊어짐을 선고받는 거죠. 육체는 죽었다 그 뜻이. 너는 죽었다. 육체적으로 이제 넌 죽었다. 이제 고대 사람들의 그 사상 속에는 남자가 생식 능력이 끊어지면 죽은 몸이죠.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상징으로서 할례를 명한 겁니다. 너는 죽었다. 뭐에 대해서? 생식의 능력과 육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나이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이 집에 곧 아기가 날 것을 예고하고 1년 후에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할례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태어난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할례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후에 태어난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사건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정확하게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전에는 자기 육체적인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무슨 자손이라고 그러죠? 유괴 자손이라고 그래요. 유괴 자손. 즉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보통 성경 전체에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실력의 결과로 생산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그 은혜로 나타난 결과물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갖는 현재적 의미가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이건 매우 우리 오늘의 현실과 여전히 밀접한 원리를 던져주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두 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느냐?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싸움을 할래? 아니면 내가 주는 것과 은혜로 살래? 이 싸움. 이 싸움은 사실 매일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사건은 결국 내 육체적인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느냐 그것을 매일 현장에서 겪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이 할례가 누구의 할례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마태복음이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 왕의 족보는 바로 다윗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삭의 족보로 그 족보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다음에 족보가 또 나오던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족보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첫 번째 실패한 아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육의 모든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할례라 그 말이에요. 할례라는 말은 사실상 죽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사실상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하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둘째 아담으로서 육의 족보를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자손을 이 땅에 남기지 않고 아담의 족보를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죽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할례, 십자가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은혜로. 믿습니까? 자, 이 주제가 어디로 넘어가는가를 잘 보십시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할례라는 주제도 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또 무슨 주제가 등장을 합니까? 세례라는 주제가 등장해요. 세례. 그럼 할례와 세례는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그림만 달랐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예요. 우리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이 세례를 상징하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구약만 봐가지고는 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신음을 하고 그러다가 또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다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네게 합니다.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또 물이 합쳐지면서 쫓아오던 병사들이 수몰이 되고 이게 뭔 난리인지 구약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일 정확한 주석서가 신약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아주 딱 논문식으로 두 줄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놀랍게도 구약만 봐서는 이게 뭔 난리인지를 몰랐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을 설명하면서 그 사건을 신약식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 세례란 뭡니까? 자, 이런 거죠. 이쪽이 애굽이라면 애굽에 살던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손들어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요. 그럼 홍해를 건너려면 홍해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수영 쳐서 건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수장되고 죽는 거라고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야 될 가나안 저쪽 방향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바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와요. 놀랍게도 홍해를 정점으로 죽음과 동시에 삶이 같이 벌어져요. 이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다고요? 세례. 세례라는 건 뭡니까? 애굽 쪽에 대해서는 죽고 애굽은 옛사람의 그림자죠. 육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사건입니까? 약속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건입니다. 이게 새벽에 다루는 주제로는 이게 너무 큰데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요. 약속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에 대해서 산다는 건 무슨 말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이들이 홍해가에서 되돌아 합쳐진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듯이 도도하게 유유하게 흐르는 홍해물을 보면서 오 마이 갓, 어메이징, 이게 무슨 일이래, 우린 살았어. 그리고는 해변가에다 쫙 서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하염없이 자기네들이 건너온 홍해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홍해를 건넌 목적이 되는 겁니까? 홍해를 건넨 목적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입니까?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거긴 갈 생각은 안 하고 돌아서서 막 건넌 홍해만 쳐다보면서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뭐 그것도 유의미한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잠시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감격으로 남기고 우리 이 감격보다 더 중요한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지, 하나님의 약속한 부유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수많은 은총을 감추어놓은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성화 내지는 성장 또는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라간다. 성경에는 이렇게 큰 컨셉이 있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은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빛이 해변가에서는 조금 놀다가 감격을 감상하다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걸어가야죠. 무서운 광야도 지나고. 그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노아의 사건이 소개되었어요. 자, 하늘에 창이 터지면서 이 폐역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물 아래 모든 인생이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라는 배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태워진 노아의 가족만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요. 그럼 이들이 배에 타가지고 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이제는 항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뭐예요? 강군이라. 여기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고침받은 양심, 구원받은 양심을 얘기합니다.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이 새롭게 거듭난 양심이 변화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주로 하는 전공이 우리 성도들을 자꾸 길티 의식을 줘요. 정죄 의식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부터 떼어놓고 자유케 못하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자꾸 매일 고발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그런 죄인들의 죄목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그게 상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촌미를 입힙니다. 그게 보존되도록. 항상 그거를 보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기억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모든 우리 육에 걸쳐진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불하시고 정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너희 눈에 지금도 밝히 보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는 구원받을 때만 사용된 기능과 역할과 은총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일상에도 매일 내가 구하고 목말라하고 필요한 은혜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바뀌고 달라지고 성장해 가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느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죠. 이제 자녀들도 있고 다 한데 오랜만에 그 대학 동창을 만났대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안 보는 사이에 불교의 귀의를 해가지고 아주 신실한 불자가 되어 있더랍니다.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 불자가 된 친구가 이 크리스찬 친구에게 간증을 하는데 내가 부처님을 믿고 나서 이거 이분할 부처님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부처를 믿고 나서 삶이 달라졌다고 거듭남의 그 자유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생활인 줄 몰랐다고 그동안 남편한테 험한 말 했던 거 자녀들한테 매정하게 했던 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 불교 세계에 거듭난 그 삶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참 부끄럽더래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친구가 사는 마을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아, 이 절에 다니기 시작한 저 자매의 생활이 너무너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이 불자가 된 그 보살이죠. 이 자매님에게 보살하고 불자하고는 좀 틀리네요. 어쨌든 이 불자에게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불자님 같은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부흥할 텐데 그러더랍니다. 좀 저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웃었어요. 야, 정말 그렇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종교의 철학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던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정말 제대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뿌리가 박혀져 있다면 우리 삶이 왜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 홍해가에서 첨벙거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신 그 궁극적인 소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번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3장 한 장 찬송할까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권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합시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구제 사역을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온 땅에 온 천지에 구조나심의 소식이 노엘 로엘이 될 수 있도록 큰 소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송년 마지막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이제 며칠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의 일상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